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대호빌로여 내가 먼저 순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대호빌로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입니다. 의사 누가가 대호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대호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대호빌로여라고 이 각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호빌로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이 대호빌로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분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호빌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호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호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떼오스와 빌로는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호빌로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표현하면 음악가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의 대호빌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호빌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대호빌로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호빌로인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계셨는데 이 지상에 계시면서 뭘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1, 2, 3, 4, 4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로마 감옥 안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주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수준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땅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그걸 가르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시지 너희가 이 때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한 번 일회성 사건인데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늘로부터는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터 같은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 받는 권능이 성령의 권능은 하늘로부터는 힘인데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의 언어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 of the Apostles이라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Acts라 그래요. A-C-T-S. Act라는 동사의 명사형 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ct, A-C-T-S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누가는 이 지금 사도들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머리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또 한 번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인 액트가 아니라 액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은 나를 알리는 신분이에요. 일상 속에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오늘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 1장 3절에 그들에게 그랬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굽니까? 여전히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제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동시에 500여 남녀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일상의 삶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힘의 위력을 자신도 느끼며 살아가면서 불신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내 삶이 기쁘고 소망을 즐거워하고 의심이 변해서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부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까?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 그때까지 섣불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삐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는 인사법이 서로 삐지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삐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시험들지 않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정말 어수선하고 박해가 심한 시대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은 미래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알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본 사람들은 하늘 비전을 본 사람들은 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안에 사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확신하니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미리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엔진으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졌던 파워풀한 삶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입으로 직접 읽고 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가슴으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부활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자상하게 도마로 하여금 손과 옆구리 한번 손을 한번 집어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무덤 인생이 부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인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지금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같은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1장 8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산의 끝은 정상이요. 물의 끝은 바다요. 복음의 끝은 땅끝입니다. 땅끝은 시간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하는 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날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주님은 과연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인사법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He is coming again.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He is coming again surely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한번 파워를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